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어원으로 이렇게 계속 추적해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시편 50편 23절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롭게 한다라는 말은 창세기 한번 쓰였는데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말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기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일상에서 감사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알람 장치를 해두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았으니 감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일상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정말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라고 하니까 오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니까 비록 마스크를 쓰셨지만 우리 암송하시면서 또 보시면서 함께 본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쓰여진 것은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시는 날, 주의 날, 마지막 날, 종말이 올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책임, 믿는 이로서의 영적인 책임을 주시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고 얼마나 강력하게 했는지 명령형을 써서 마치 해야만 하는 명령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 하지만 늘 우리에게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쾌한 일, 슬픈 일, 불편한 일, 힘든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권면은 이것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가짐이요. 언제나 행복을, 기쁨을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든 나쁜 때든 기쁨의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엘레나 루즈벨트 여사가 있습니다. 32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가장 활동적인 영부인 중에 한 분이라는데 이분이 한번 이런 연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무엇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 요즘 듣고 싶은 위로의 연설입니다. 왜 요즘에는 이런 연설을 들을 수 없을까요? 영부인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했던 그런 미국의 역사가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존경한 다윗은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날 내가 눈뜬 내가 살아가는 이날은 하나님께서 만든 날이니까 나는 기뻐하겠다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음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역시 다윗은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래요. 감옥에 갇히는 상황에 서에서도 내가 이 감옥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감옥에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존귀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기뻐하리라 라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비록 안 좋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태도를 잃지 않고 더 깊이, 더 크게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환경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죽을 것 같은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쁨과 감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기쁨의 태도를 갖기가 힘드니까 17절에는 기쁨이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라라는 뜻인데 사실 쉬지 말고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원치 않게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올 때 있잖아요. 이 기침이 멈춰지면 좋은데 요즘 같은 때는 더 속상해요. 막 마른 기침이 많이 나오면. 그런데 그런 마른 기침이 계속 나오는 어려운 때에 이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말씀드리자면 염려가 생기면,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 불편한 일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늘 자랑하기 바쁜데 좋은 일을 자랑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고 이 특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돼요. 얼마 전 페이스북에 있는 이름 모를 친구인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썼더라고요. 본인은 회사원인데 감사하게도 요즘 너무 일이 많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야근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식기도가 되고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더 감사할 것이 많아졌다. 정말 은혜되고 모처럼 듣기 좋은 좋은 소식이었고 존경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평안의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찾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평안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풍요로움입니다. 2020년 감사주일에 그 어떤 것도 썩을 수 없는 은혜의 풍요로움이 우리 하원교회 모든 예배자들 위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동쪽으로 가라. 이런 비즈니스를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은 늘 그렇듯이 감사하며 하루를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릇이 작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실 걸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꼭 그 길로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감사에는 어떤 유익이 있길래? 첫째,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아직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서 그분은 seeking God,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인생을 찾으시는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보았더니 모두가 다 공통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감사하면 하나님께는 감동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감사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보여드릴게요. 구약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평안할 때 한가로이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 속에서 목숨을 담보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포로 잡혔었지요. 일국의 왕자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왕에게는 총애를 받았지만 다른 신하들에게는 무서운 견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다 보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타겟이 되고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를 맞는데 알고 공격했어요.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날마다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30일만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소대로 기도했습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전에 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떤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때까지만 해도 정치 인생이 몇십 년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분 더 얘기 드립니다.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 다음으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연 사도 바울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툭 터놓은 적이 있어요. 내가 당한 고난이 너무 혹독하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나 지금 살 소망이 끊어졌고 지금 마치 내가 사형 선고받은 기분이다 라고 성도들에게 자기 마음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쓴 그리고 그분이 했던 모든 말씀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했고요.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면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얘기했고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 나는 감사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지난번 저는 아플 때 수술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픔이 너무 커서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아픔이 너무 길어서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회자가 아프다는 것이 결코 교회에 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소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아픔이 너무 유별나서 뉴욕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속상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다른 분이 그러는데 뉴욕에 목사님이 위독하다고 소문났답니다. 괜찮지요? 그러면서 확인 전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사도의 기도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바울사도는 자기가 너무 아픈데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복음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근데 분명한 건 이거 거절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위대한 것은 거절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감사했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것은 내게 미워서가 아니라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존재의 위치를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겸손했습니다. 정말 겸손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합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을 감사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실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바울이 알았어요.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왜 위대한가 봤더니 정말 위대한 영적인 성품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집착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라는 세상에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지도와 지명도와 인기를 보자면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세상의 모든 것은 배선물로 여기는 엄청난 깊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갇힌 곳에서 고통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알았기에 세상의 모든 것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는 육체의 가시, 어쩌면 그 가시처럼 지금 우리에게 힘든 인간관계들, 가시라고 하는 것이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주변의 모든 것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몸부림쳐본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고 감사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에서 회복된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도 없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하은교회 가족이 큰 병에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큰 일이 더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조금 없다 할지라도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길입니다. 도로인 것 같아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늘 내리막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르막에서는 엑셀레이터를 밟고요.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길을 가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크기는 깨달음의 크기입니다. 감사의 은혜는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넉넉하지 않는 살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이웃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은혜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교도인들이 이 땅을 밟은 지 400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세운 청교도들은 재물에 대한 두 가지 책임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둘째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식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씨앗도 없어서 인디언들에게 씨앗을 구해서 밭에 뿌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두 곳에 있답니다. 하나는 천국이고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항상 기뻐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는 양지도 있고 음지도 있습니다. 인생의 양지에서도 인생의 음지에서도 동일하게 감사하는 것이 항상 기뻐함 아닐까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기쁨 안에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란 단어 안에는 슬픔과 괴로움도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에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비가 다 들어있는 것이 기쁨이요 범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가시가 나를 찌르더라도 긍정과 부정을 초월해서 절대 긍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의 장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것이 평생 감사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지난 11개월을 돌아옵니다. 유례 없는 고통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난해 함께했던 추수감사주일을 1년이 지나서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함께 항상 기뻐하고 함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내년 추수감사주일까지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은교회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소원을 비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리 한번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천사처럼 베풀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고 감사가 일상의 언어가 되고 기쁨이 나의 춤이 되고 선한 일이 바로 우리 삶의 유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하은교회 작은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